2017년 2월 5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렇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3월 셋째 주일이 되면요, 제가 링컨시티 한인교회에 온 지 이제 만 3년이 됩니다. 시간 참 빨리 지나갔죠. 네, 금세 그렇게 3년이 지나갔습니다.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 거는 그것보다 더 전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013년이었고요. 9월 22일인가 23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나성영락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제 오레곤에 여행을 왔던 도중에 박성도 목사님께서 저를 단에 세워주셔서 그때 이제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다음에 대한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다는 마음 하나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인데요. 이제 그때까지 치면은 이제 한 뭐 4년 가까이 되는 시간입니다만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 선하고 또 아름답게 인도하셨음을 또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정식으로 부임해서가 아니고 여행 중에 처음 와서 그때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제가 전했던 말씀의 제목이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뭐 기억을 안 해주셔야 설교자는 좋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렸던 게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제 호주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호주 여성이었는데 호주에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다가 평생 내가 이 일을 할 건 아닌데 이런 마음에 내가 꿈을 쫓아서 한번 나가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국으로 여행을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했던 일이 이제 노인분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호주로 다시 돌아온 뒤에도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작곡 공부를 계속 하면서도 틈틈이 이제 노인분들 간호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노인분들이 이 본이라고 하는 이분한테는 자꾸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막 속에 있는 얘기도 하시고 하여튼 뭐 굉장히 친밀하게 그렇게 이제 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주로 이제 노인분들을 맡았냐면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에 환자들을 돌보는 일들, 뭐 이제 호스피스 같은 그런 일들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의 그 시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보내는 입장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도 듣고 나누고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눈을 감으시기 전에 참 후회가 되는 것들. 근데 공통적인 것들이 몇 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한 공통적인 것을 한 다섯 가지를 이분이 그렇게 자기 경험을 통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I wish I had the courage to live a life true to myself, not the life others expected of me.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했던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에게 솔직했던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이제 그것이 후회가 많이 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I wish I didn't work so hard.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탱자탱자 놀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서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일이 전부인 것처럼 막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살아도 봤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었더라라는 것을 인생의 이제 끝자락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이런 후회가 많았다고 합니다. 일 때문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후회가 많았다는 거죠. 열심히 가족 벌어서 먹이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과 결혼해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동안 아이들은 훌쩍 다 커버렸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또 소원해졌다. 이런 이제 성찰이었죠. 세 번째는요. I wish I had the courage to express my feelings. 뜻밖의 후회죠. 아, 내 감정들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용기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표현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꾹꾹 눌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 감정을 이렇게 꾹 눌렀다는 거죠. 근데 그랬더니 결과는 그냥 나 혼자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 후회는 I wish I had stayed in touch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내가 이어갔었어야 했는데 어린 시절 그 친구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있을까? 살아있는 이들은 누가 있을까?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더라는 거죠. 다들 죽기 전에 이야기가 그 친구 아무개 한번 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셨다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I wish that I had let myself happier. 나 스스로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내가 바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선택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해, 내가 뭐 여러 가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 불행해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던, 바라지 않았던 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죽음을 앞두고 많이들 깨닫고 후회를 했다는 거죠. 스스로의 행복을 더 찾고 원하고 구하지 않았던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후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겁이 나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고 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남들과 같은 일상을 반복해왔다는 겁니다. 결국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일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뭐 꿈꾸고 추구하는 성공이나 목적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충성했지만 누가 말아주지 않고요. 뭐 죽을 때 회사 사장님이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눈 감겨주지 않습니다. 오직 주변에는 가족만 남을 뿐이죠. 비즈니스 키운다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건강 잃어버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억눌러 왔지만 오히려 가장 소중한 주변 사람들은 소외되기도 하고 상처받게 되었다는 거죠. 나도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후회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일찍부터 깨닫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그게 후회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된 삶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때도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것이 될 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뭐 중요한 일들이죠. 하지만 굳이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단연 뭐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빼버리면은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고, 뭐 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고,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입니까? 하나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계속 이렇게 말만 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각자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닫고 경험한 것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함께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기독교는 뭐가 아니라고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고 뭐죠?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관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의무가 아닌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접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제자리를 딱 찾으면은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서 갑니다. 제가 이제 사춘기 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사춘기가 아닌가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막 음악을 많이 좋아하고 잘 때도 음악을 들으면서 자고 그랬어요. 좀 요즘에 보니까 제 아들이 잘 때 막 늘 음악을 틀어놓고 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참 좋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덕규 씨. 그때는 하덕규 집사님, 지금은 하덕규 목사님,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이제 곡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곡이 있는데요. 그게 풍경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 풍경의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뭐, 예, 제가 부르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가사만 제가. 예. 아, 뒤에서 너무 전도사님이 웃음을 꼭 참고 계시니까 제가 부를 수가 없네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게 가사입니다. 근데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맞는 거예요.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뭐든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자기 자리를 찾는다는 것, 꼭 있어야 할 곳에, 꼭 있어야 할 때에, 꼭 필요한 역할로 있는 것만큼 참 귀하고 중요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본래의 목적대로, 본래의 위치대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의사가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이나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 목적대로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정말 깨닫고 그걸 살리기 위해 가지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돕고 섬긴다면은 얼마나 훌륭한 의사겠습니까? 근데 원래는 의사의 본분과 목적은 그거죠. 근데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의사가 드물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의사를 만나면은 너무 훌륭한 의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법을 몰라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이 사회의 법의 틀 안에서 이들의 억울함이나 어려움들을 도와주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이 또한 얼마나 훌륭한 변호사입니까? 원래의 목적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떼를 돌보고 사랑하고 그러기에 악한 대적들로부터 지키고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부터가 찔리니까 오는 약점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들 잘 아시는 한국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종종 나누고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개척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면서 매일매일 가급적이면 꾸준하게 하는 기도가 있으시대요. 이렇게 두 가지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궁금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매일매일 하실까? 그 두 가지 기도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떼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들으면서 야, 정말 솔직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지혜로운 분이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목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알고는 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 지혜로우시니까 아, 목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선한 목자가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게 선한 목자인데 사랑이 없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걸 매일마다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한 겁니다. 너무 오버하지도 않고 또 너무 미흡하게도 않고 혹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오해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그것도 지혜거든요. 사랑은 하는데 표현을 잘 못해서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 사역하고 중고등학생들 사역해보면은 상처가 많은데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상처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요. 그 사랑을 잘 표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참 지혜로운 기도였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척, 사람들 앞에서 코스프레 하는 거는 척 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는요, 어렵거든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도 표현되어지고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도 표현되어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통해서도 표현되어지고 결국 본래의 목적과 의미대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는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대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자리를 찾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읽었던 본문 말씀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이 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끔씩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사랑이시여 이렇게 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게 에센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과 말들이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모든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신 모든 일들, 하신 모든 말씀들 다 그 동기와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라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 두 가지로 함축된다는 거죠. 모든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율법들이 두 가지 하라로 요약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목적과 동기도 사랑일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모든 목적과 동기 또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아무리 사소한 일이랄지라도, 아무리 일상적인 일이랄지라도, 혹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우리가 꿈꾸는 미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사역,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밖에서의 모습,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 숨쉬면서 하는 모든 것에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와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말에 동기와 목적이 사랑인가? 그걸 자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 스스로를 드러내고 내 의로움을 나타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를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가? 옳고 가름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 감을 때 내가 그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리지를 못했구나 막 그렇게 후회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비롯되지 않는 것은요,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동기와 목적이 될 때 그때 진정한 분별력도 오고 또한 진리의 능력도 오게 되는 거죠. 사랑입니다. 그릇된 것을 눈 감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동기와 목적이 되어지면요, 거기에서 진정한 해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가 옵니다. 근데 이거 뭐 맞는 거 틀린 거 가리겠다,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자녀에게 하는 이 말과 행동이 정말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들, 제가 이제 주례하게 되면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꼭 내어주는 숙제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사랑장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에 대해서는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데피니션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고 사랑을 정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사랑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무엇이라 정의하는가? 거기에 굉장히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 사람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 사랑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죠. 성내지 아니하면 되는데 나는 성을 많이 내. 오래 참으면 나 오래 참지를 못해. 그럼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너네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기준이니까 이거 놓고 너네가 기도하고 이 중에 특별히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이것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돕고 섬겨주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될 때 우리 삶에 우리를 억누르는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목적과 동기이고 사랑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무엇을 믿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혹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인용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리면은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본 글귀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다. 뜻밖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시죠. 뭐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능력 있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능력 베푸시기를 그분이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주지 못하는 사람 혹은 잘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본 경험이 부족할 때 많이 그렇습니다. 혹은 그 표현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표현하는 법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고 즉 경험하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안타깝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는 것을 잘 몰랐던 적도 있습니다. 난 자격이 안 돼.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고 경험하고 믿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17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우리에 대한 모든 심판도 다 덮어버린다는 거죠.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갈수록 그리고 이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고 나갈수록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져갈수록 우리 또한 사랑의 사람으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팍하고 무덤덤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을 특별히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가슴에 기대어 있던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도 복음서에 보면은 우레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성품이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한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하늘로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그 마음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또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 사랑의 의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사랑의 사도라 불리우면서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고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으면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고 모든 사람을 그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그분의 마음으로 그들을 아는 것, 이겁니다. 짐 베이커라고 유명했던 그 텔레 이반젤리스트, 텔레비전 전도자가 있었죠. 근데 스캔들로 몰락하고 저도 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그때는 이제 헤리티지 USA, PTL, Praise the Lord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오기도 했고 그 사역에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질 스캔들, 성 스캔들 때문에 완전히 몰락을 했죠. 그리고는 형무소에서 45년 장기 복역형을 선고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5년을 모범수로 복역하고 나오게 되었고요. 지금은 미주리주 브랜슨에 있는 곳에서 거기서 또 이제 스튜디오 카페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가끔씩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봅니다.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책도 썼죠. 책 제목이 I was wrong. 이게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신 이야기예요. 오늘 밤 그 감옥에서 이렇게 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더래요. 그때는 모두가 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사람들이 정말 뭐 존경하고 막 지켜 세우고 못할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몰락하고 나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고 그렇게 나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세상에서 가장 친한 것처럼 하던 목사님들도 다 등을 돌려버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짐 베이커는 이 몸된 교회 안에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도 자기 친구와 함께 떠나버리고 완전 혼자 남게 된 거죠. 그때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하나를 툭 빼어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끼워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너의 눈에 끼워준 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이제 그때부터 짐 베이커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미운 사람들 또 막 정말 너무나 막 자기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차고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 이해도 되고 용서도 되고 오히려 불쌍하게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불쌍하게 보여지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중보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5년 모범수로 복역하고 나온 다음에 바로 간 곳이 어디냐면은 LA에 있는 드림센터를 갔습니다. 저런 이제 몇 번 가봤는데요. 드림센터라고 하는 그 교회는 LA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노숙자나 이너시티 사역을 가장 탁월하게 하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묵으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거기 가서 섬기면서 다시금 회복의 과정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참 정말 제가 아버지로도 목회자로도 존경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영남신학대학에서 총장으로 오래 계셨고 그전에는 대구의 남산교회라고 가장 역사 깊고 또 전통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그 교회에서 25, 6년 그렇게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사역하시면서 참 잘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염하는 거였습니다. 염. 시체 염하는 거. 요즘에는 다 뭐 병원에서 하지만 그때 옛날에는요 직접 하기도 했고 이제 목회자가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염을 참 잘하셨대요. 국민학교 때 공작부장 출신이시거든요. 아주 그냥 손으로 그냥 하는 거 잘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참 정성스럽게 다 닦이고 주물러서 펴고 수의를 입히고 그리고 수의를 꽁꽁 묶습니다. 아주 정말 정말 잘 묶으세요. 가끔씩 여행 갈 때 짐 싸실 때도 보면은 얼마나 잘 묶으시는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이제 시체도 그냥 참 묶습니다. 꽁꽁. 왜? 나중에 갑자기 또 깨어날까 봐 이렇게 꽁꽁 묶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염을 한 시신이 300구 이상이 됩니다. 근데 그 뒤에는 하고 싶어도 이제 병원에 사게 되면서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계셨어요. 전도사님들 목회자들 대상으로 염하는 법. 예전에 참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제 고생도 하셨을 뿐 아니라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장례식에 갔을 때 아버지 시신에 이렇게 수의를 입히고 묶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살아생전에 그렇게 열심히 묶으시더니 또 아버지께서 이렇게 수의가 입히시고 또 묶여지게 되시는 또 날도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저희 아버지의 삶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 사랑으로 뿌리신 그 씨앗과 수고는 저한테도 계속 유업으로 물러져 내려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 걸어가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아버지의 삶과 사역이에요. 누가 뭐 알아봐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또 어떤 교회에서 뭐 어떤 큰 교회에서 뭐 어떤 신학교에서 뭐 총장으로 뭐 어떤 뭐 직분으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수고했던 그건 너무 잘 알거든요. 이건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본 것이 있으니까 받은 것이 있으니까 또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심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더 크고 풍성한 사랑을 흘려내야 될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에 제가 실망하고 있기보다는 더 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심으셨던 것들 또 그것을 제가 영적인 유업으로 기업으로 물려받은 것들 이것만큼 귀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갖고 싶은 은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주신 은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은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또 가장 감사한 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한번 게스해 보세요. 찬송의 은사요? 이거 뭐죠? 욕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가장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은사는 뭐냐면은 연민의 은사입니다. 네. Gift of compassion. 하나님 그걸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그걸 표현하는 부분이 서툴고 또 아직 풍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주셨음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회자로 살아가고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은사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1절만 같이 219장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때 사랑이 전부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의 목적과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알고 또 믿어야 되고요. 그 받은 사랑들을 또 우리가 흘려내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마커스의 사랑하셔서 오시었네입니다. 사랑이 동기와 목적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랑이신 주님을 맞아들이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프실까 갈보리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예수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